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2022년 5월 23일 월요일에 뉴스통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주원입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와 비교해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지역에서는 훨씬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인명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 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초과 사망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델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연령대에서 초과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와 면역력 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왁신 접종도 하지 않은 채 확산세가 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북한이 더 우려스러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세븐으로 시작하고요. 현재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의 시간에는 지금 북한의 코로나 현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더 알찬 뉴스 시간에는 한국의 최근 유망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화제를 모으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는 피플 코너도 함께합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미, 은가,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생활 속 재미나고 유익한 과학 상식을 알려드리는 퀴즈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23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4개월 만에 만 명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975명 늘어 누적 1,796만 7,67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만 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초기인 1월 25일 이후 118일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수 자체는 줄고 있지만 감소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재유행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23일부터 청와대 영빈관과 춘추관 등 건물 내부도 국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문화재청은 경내 시설물 중 영빈관과 춘추관 내부를 추가 공개해 관람객들에게 역사적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일반에 공개된 청와대는 그동안 건물 내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내부가 공개되는 건물은 국빈을 위한 만찬 등 공식 행사장으로 사용되어온 영빈관과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소이자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던 춘추관입니다. 다음으로 5위 뉴스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첫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손흥민은 23일 영국 노리치의 캐롤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 2021-2022 시즌 EPL 최종 3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두 골을 넣으며 팀의 5-0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 35경기에서 23골을 작성한 손흥민은 무하마드 살라흐 선수와 함께 정규리그 득점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하고 있지만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테오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개막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코로나19 검사 거부 등 현상의 우려를 나타냈으며 저개발국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간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끝내고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언론 요약 보고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방한 기간 북한에 도발이 없었다는 질문에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정책과 접근법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미 정상이 선제 핵 공격 가능성 수위를 최근 급격히 높인 북한을 억제하고자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못 박는 강수를 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이틀째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는 16만 7,6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치료된 환자 수는 26만 7,600여 명이라고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적 발열 환자는 281만 4,3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82.9%에 해당하는 233만 4,900여 명이 완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인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의 시간에는 지금 북한의 코로나 현황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환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이 23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네. 북한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 북한에서 유혈자라고 하죠. 16만 7,650여 명이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신규 유혈자 환자가 이틀째 1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네.
기존에 20만 명대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걸로 보이고요. 그 치료된 환자 수가 26만 7천여 명, 그리고 한 명이 사망해서 누적 사망자는 6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북한은 치명률이 0.002%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발열 환자는 지금까지 281만 명이 넘었고 이 가운데 약 83%가 완쾌가 됐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47만 9천여 명이라고 북한 측이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은 지금 관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북한 노동신문의 이제 주장인데 23일에 확진자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이런 통제와 봉쇄 유지의 방역 정책이 정당하다는 걸 거듭 강조하는 선전도 했습니다. 좀 내용을 인용을 해드리면요. 인민들이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말려들지 않고 지금까지 안전한 나라를 보낼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조선노동당의 방역 정책의 훌륭한 결실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당의 지도를 따르면 지금의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치명률 잠깐 말씀드리긴 네. 했는데 북한의 치명률은 이제 계속 지금 낮은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현재 지역 봉쇄와 단위별 격폐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21일인데요. 이 협의회에서 전국적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점차 억제돼서 완쾌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전방적 지역들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네.
그러면서 당과 국가의 방역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밝히지는 않았는데
네.
이런 내용으로 봐서 이 전국적인 봉쇄 격폐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존에도 북한이 이제 4월 말에서 5월 정도에 일주일 정도 봉쇄를 했다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잠깐 해제했다는 그런 첩보도 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모내기 철이고 현재 올해 경제 건설 과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이런 봉쇄를 장기간 할 경우에 농사와 경제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의 네. 어떤 경제 그리고 식량 사정 악화를 부추길 것을 우려해서 조금 완화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선전이 맞다면 다행이지만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네, 북한 내부 소식통이 파악한 내부 상황 어떤지 짚어볼까요? 북한의 경우 유독 아이들 사망률이 높은데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그 아이들 사망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북한 매체가 밝힌 아이 사망률을 보면 그 15일 기준인데요. 고령자 이외에 그 10세 미만 아이들 사망률이 16%였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의 17일 날 그 코로나 환자 집계 기준으로 했을 때 9살 이하 코로나19 사망자 비중이 0.09%였거든요. 이것과 비교하면 16%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외부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을까? 다른 나라는 이렇지 않은데 그 이유를 일단 북한이 코로나 접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가 또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코로나19가 감염이 되면 치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아이들은 영양 상태가 좀 나쁠 경우 또 네. 성인보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항력이 약하기 네. 때문에 감염이 될 경우에 또 사망률이 높을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내부 소식통이 이건 전해온 소식인데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보건 체계가 지금 북한이 미미하고 그리고 네. 코로나19 치료 과정에 아이들 영양 상태도 나쁜 데다가 약물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코로나19가 확산에 대응은 하고 있지만 아이들 치료 과정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포시 군 소식통이 20일에 전해온 소식인데 전염병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대상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3군단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네.
거기 지휘부 군인 가족 중에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사망했는데 대부분이 영양 상태도 안 좋았던 데다가 어른이 먹는 약을 아이용으로 처방해 준 이유 때문이라고 실태를 전했는데요.
네.
실제로 그 지난 17일에 3군단 지휘부 소속의 한 군인의 2살짜리 딸이 고열 증세를 보여가지고 군의관을 찾아갔는데 이제 마침 또 이 부모들이 자가격리 중이었답니다.
네.
코로나19 아마 유사 증세 같아요. 그래서 군인에 물어봤더니 이제 군이 처방은 성인들이 복용하는 해열제가 이제 파라세타몰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이걸 4분의 1을 먹이라고 해서 이제 그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였는데 차도가 없자 열이 안 떨어지자 다시 군의관 찾아갔더니 아이한테 그 수면제 성분인데 디메드론이라는 약을 소량 주사라는
네.
처방을 받았는데 다음날 새벽에 2살 딸이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파라세타몰이나 디메드론은 다 아이용 약이
네.
아닌데 이걸 먹은 게 사망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3군단 소속 군인들 가족들 속에서는 코로나인지 열병인지 터지고 나서 이런 식의 아이 사망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내부 실태를 전해왔습니다.
네, 이게 소아용 약이 없어서 그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걸까요?
복합적인 것 네. 같아요. 일단 그 아이들이 맞아야 될 예방 주사가 원활하게 다
네.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좀 있으니까 좀 저항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약도 아이약 어른약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약을 좀 용량 줄여가지고 아이들한테
네.
복용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그 상황인데 전염병 사태가 겹치니까 저항력이 약한 아이들이 먼저 좀 이렇게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다고 하니까 너무 더 안타까운데요. 현재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북한 매체 보도와는 다릅니다. 약품 부족과 치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 미국, 일본이 돕겠다고 밝힌 만큼 더 늦기 전에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잔나비가 최근 5월에 발표한 신곡인데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어보시죠. 공목이 참 싱그럽죠.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더 알찬 경제 뉴스와 각종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국경제TV의 김원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의 골프 산업과 이와 관련된 유명 기업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골프 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골프가 어떤 운동 경기인지 북한 주민분들께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한국에서는 이미 대중 스포츠라 다들 잘 알고 있지만 북한 주민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골프는 이제 코스 위, 그러니까 야외 잔디밭에 이제 정지해 있는 볼을 채, 그러니까 이 클럽으로 쳐서 정해진 구멍에 넣는 겁니다. 그때까지 소요된 타수로 승부를 겨루는 구기 스포츠예요.
네.
이제 가장 공을 적게 친 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는 이제 많이 칠수록 그만큼 실수가 많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고대 연어는 뚜렷한 계보가 없어서 서로들 좀 원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고대 로마인들이 즐겼던 깃털을 넣은 가죽공을 끝이 이제 둥근 자연목으로 쳐서 날려 보내는 파가니카라는 게임이 원조라는 일단 얘기가 있어요.
네.
어쨌든 현대 골프의 이름과 룰이 생긴 발상지는 15세기 스코틀랜드입니다.
네.
영국이죠. 이제 네. 각기 다른 모양의 골프채를 가지고 좀 더 먼 거리를 향해 골프공을 날리기도 하고 여러 경사로가 있는 그린에서 퍼팅을 하기도 합니다.
네, 현대 골프의 이름이 생긴 발생지가 스코틀랜드인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동작에는 친숙한 편이지만 의외로 골프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골프도 역사가 오래된 운동인 만큼 다양한 경기 방식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임 방식이라고 하면 한 라운드 18홀 플레이예요. 공을 타격한 총 횟수를 비교하는 스트로크 플레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때 각 홀마다 공을 타격한 횟수를 단순히 더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각 홀마다 설정된 규정 타수를 기준으로 몇 개 더 적게 혹은 많게 쳤는지 이를 세는 편이 좀 보편적이에요.
네.
예를 들어 오늘 라운드에서 5언더 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18홀에 이제 정규 규정 타수가 72타예요.
네.
그러니까 5언더, 5개가 더 적은 67타를 쳤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 한국에서는 최근 이런 골프가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최근 만 18세 이상 한국인 중 34%가 골프를 칠 줄 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성인 세 사람 중 한 명꼴입니다. 골프를 칠 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약 32%는 앞으로 좀 사정이 괜찮다 네. 이렇게 되면 골프를 배우겠다고 답했어요. 한국인의 이런 골프 사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유난합니다.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을 찾은 사람은 5,057만 명에 이릅니다. 골프장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홀당 이용객은 5,092명으로 2,000명 수준인 일본과 그리고 미국을 압도합니다. 때문에 2021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은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도이칠란드, 불란서에 이어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골프장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아, 저도 그렇군요. 네.
이제 직업 뭐 특성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골프장을 이제, 네. 이제 가는 편이거든요.
네.
좀 예전과 달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와요.
그렇죠.
네, 대부분 네. 좀 이제 골프 하면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 이렇게 네. 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골프가 워낙 좀 젊은 층에서도 이제 재미를 느끼기 네. 시작을 해서인지 이제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런 굉장히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 가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골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골프 사랑이 큰 정도인지 몰랐는데요. 시장 규모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인 골프 데이터 테크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큰 골프 장비 및 골프 의류 시장으로 꼽았습니다. 5위에 그친 골프 종주국인 영국을 앞질렀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지출액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
현재 국내 골프 산업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콘텐츠의 대표격인 게임 산업과 네. 굉장히 비슷하고 또 음악 산업이나 영화 산업보다도 오히려 큽니다.
지금 김원규 기자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 기업별로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의 골프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은 어느 회사인가요?
일단 야외 운동인 골프를 실내 운동으로 대중화시킨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사실 골프는 좀 고급 스포츠다.
네.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네.
한 게임을 하면은 기본 4명이서 라운딩을 하는데 1인당 이제 한 200달러 정도 이상을
네.
좀 지불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할 때 큰맘 먹고 나가거든요.
네.
예, 게다가 이제 골프채 골프복도 사야 하고
네.
그 가격은 좀 상상 이상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골프복도 그냥 막 유명 브랜드 거 입지 않고
네.
그냥 집에서 이제 입던 거 편한 걸로 그냥 사 입고
네.
골프채도 이제 중고 거래를 통해서 이제 샀던 걸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골프장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 서울 한복판에 좀 골프를 치는 건 언감생심이고요.
네.
주로 서울밖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가야 하는 만큼 시간 소요도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골프존은 골프를 마음대로 치기 힘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이제 그 실내 스크린 골프를 개발하면서 이 골프존이라는 이 회사가 큰 인기를 끌었죠.
한국에서는 곳곳에 솔직히 골프존이라는 네. 이 간판을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실내에서 골프를 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현실 골프를 구현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골프존은 한국의 명문 과학대학교인 카이스트의 창업 보육센터에서 시작한 벤처 기업이에요.
네.
골프공과 스핑시 지장을 받지 않는 정도의 크기인 방에서 이 공을 치면요.
네.
그 공이 이제 스크린, 그러니까 화면에 얼마나 멀리, 얼마나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지 이게 실제처럼 구현이
네.
됩니다. 이로써 좀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요. 서울 가까운 곳에서 골프를 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 대도시들에 가면은 뭐 땡땡 골프존, 뭐 앞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 간판들 어렵지 않게 보잖아요.
네.
일단은 뭐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골프는 야외 운동이다 보니까 추운 겨울 또는 아주 더운 여름에는 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골프존의 실내 골프가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실적이 대폭 성장했습니다. 골프존은 올해 1분기 매출 1억 1,939만 달러, 영업이익 3,933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8%, 78.3% 증가한 수치로 골프존 창사 이래 최대의 분기 실적입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기존에 가던 뭐 친구들이랑 골프존
네.
이렇게 가면은 안에 사람이 많다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기존에 제가 잘 주차하던 그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 나네요.
네, 엄청 나더라고요.
네.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스크린 골프 수요 성장세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대폭 증가한 가맹점 영향으로 높은 이익률의 라운드 수수료 매출 고성장이 기대된다며 스크린 골프의 경우 해외 관광의 대체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리오프닝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골프전이 올해로 벌써 창립 20주년을 맞았다죠.
예.
그래서 이번에 최대 실적 성적표가 더욱 뜻깊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실내 골프 게임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미 이 골프존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로 전 세계 63개국에 좀 진출을 해 있습니다. 이런 혁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웬남 등 4개 해외 법인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골프존의 5년간 스크린 골프 장비의 해외 수출은 2,948만 달러 규모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본 570여 대를 비롯해서 중국, 홍콩, 대만 지역에 약 300여 대의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했습니다.
네.
작년 6월에는 중국 심천 지역에 골프존 아카데미를 설립하면서 해외 골프 아카데미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시장의 시스템 판매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동남아, 특히 웬남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진출한 웬남에는 직영점 10개까지 네. 확대했습니다. 골프존은 향후 웬남에서 실내 골프장 연습장 사업, 골프장 사업, 그리고 GDR을 도입한 실내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선보이고 또 웬남 골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미 활발하게 세계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었군요. 네,
예.
앞으로 골프존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이 풀어야 할 과제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해외 산업 중에서도 중국에서의 좀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미진해요.
네.
골프존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상하이 법인을 제외한 모든 중국 법인에서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네.
골프존 북경과기유한공사의 지난해 3분기 순손실 금액은 139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심천의 이 법인의 경우에는
네.
1만 800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각
네.
도시별로요. 그런데 이게 골프존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기업들이 이제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골프존은 실내 운동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골프존 운영 자체를 좀 지금 하기 어려운 현실인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중국에서의 사업 자체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특히 중국에서 고배를 마시는 이유는 뭘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네. 내용에 더해서 일단 중국 내 각종 규제가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골프 인구와 골프장 수 감소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또 2016년에 사드가 도입된 이래 좀 한중 양국 관계가 좀 경색되면서 이런 스크린 골프장 매출 자체가 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골프존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대거 철수하면서 스크린 골프장 주요 고객이었던 현지 주재원들도 함께 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중국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을 현재 추진했지만 골프 문화가 정착된 한국과 그리고
네.
뭐 일본에 비하면 아직 중국에서는 이런 문화들이 좀 여건이 좀 갖춰지지
네.
않은 상황이에요.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어렵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인기가 끌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그러면 중국 내 골프존 실적 악화 개선 방안은 있을까요?
골프존은 이제 중국 법인 정리 및 조인트 벤처 설립 등 중국 사업 구조 개편에 좀 나왔습니다.
네.
스크린 골프장 출점이 지연되는 등 중국 내 사업 확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제 골프존이요.
네.
그래서 이런 법인 정리를 통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하이 그리고 베이징 등 성장성이 뚜렷한 지역에 좀 집중해서 실적 반등을 노린다는 구성입니다. 근데 사실 뭐 말이 좋아서 실적 성장이지
네.
기존에 좀 벌려놨던 사업을 다시 축소해서 나가는 돈을 좀 줄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중국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시장을 좀 파악한 것 같아요. 골프존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중국에서 벌 수 있을 정도만 효율적으로
네.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과거와 달리 골프가 조금씩 대중화되는 그런
네.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국적의 리하오퉁, 펑산산 등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
PGA 투어와 그 LPGA 투어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중국인들에게도 현재 골프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자체의 몸집을 좀 줄여놓은 다음에
네.
추이를 좀 봐가면서 다시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일부 악재도 있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축소, 거리 두기 등으로 오히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는 수요가 증가했고 연일 실적이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이 골프존이 전 세계 대표 스크린 골프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1995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그해 여름에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박미경 씨의 2부의 경고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월요일마다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는 피플 코너를 이정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분을 만나보나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민간인 및 군인 사망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비판하고 반면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 등을 통해서 연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또 질 바이든 여사 등 각국의 순회와 고위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서
네.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찾고 있는 각국 인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8일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미국 영부인이 전투 지역을 홀로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네.
바이든 여사는 이날 한 학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네,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건데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 혼자서 전쟁 중인 나라를 찾은 건 극히 드문 일이긴 하죠.
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 전쟁 지역을 단독으로 찾은 것은 드문 일입니다.
네.
과거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 기간 미국의 영부인이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바 있는데요. 또 2005년과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인 로다 부시 여사가
네.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단독 방문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바이든 여사의 이번 방문에 대해서 젤렌스카 여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면서 감사를 표했고요. 바이든 여사는 나는 이 잔혹한 전쟁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바이든 여사는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질 바이든 여사의 이런 행동이 정말 용기 있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는 이유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면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네.
지난 4월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존슨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영국의 정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을 진행 중인 키우를 방문한 건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특히 존슨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죠.
네, 존슨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논의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인터넷 소통망을 통해서 존슨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회담 이후 영국 정부는 성명을 내고 존슨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120대의 장갑차와 또 새로운 대한미사일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존슨 총리를 향해서 내 친구라면서 감사함을 전했고요.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을 것이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또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세계 동맹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이런 해외 정상이나 유명인의 방문과 위로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4월 27일 안토니우 구테우스 국제연합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이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키우 인근의 보로디앙카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네.
구테우스 총장은 민간인 피해 지역 참상을 둘러보고 21세기의 전쟁은 악이라면서 러시아가 전쟁 범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테우스 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연대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나는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방문 전날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군사작전이 진행 중이지만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반면에 부차 지역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네.
민간인 대피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회담 이후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방문한 키우 지역에 로켓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키우를 방문 중이었던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내가 있는 도시에서 로켓 두 발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전쟁이 반드시 끝내야 하며 또 전쟁에 대한 해결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상과 달리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야 하고 지구상 어떤 곳에서도 다시는 이런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정철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도 각자 답을 생각해보세요. 자, 문제 갑니다. 과연 무한동력 장치는 만들 수 있을까요? 무한동력 장치란 계속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기관을 말합니다. 들어가는 힘이 없이 나오는 힘이 생겨야 하죠. 하지만 이건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어기는 것으로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계는 에너지가 공급되면 일부는 일하는 데 쓰고 일부는 소모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할 때 사용된 에너지와 소모된 에너지를 모두 합하면 시작할 때 들어간 에너지와 같다는 겁니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 에너지는 늘 일정한 양이 보존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사용할수록 손실되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열역학의 두 번째 법칙으로 이러한 현상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정의합니다. 어떤 기계라도 일단 작동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니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무한동력장치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죠? 언젠가 먼 미래엔 획기적인 방법으로 무한동력 장치가 탄생할지도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5월 24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9도, 해산 11도, 청진 13도, 강계 개성 14도, 신의주 사리원 해주 함흥 15도, 평양 16도, 원산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 삼지연 22도, 신의주 24도, 해주 26도, 개성 해산 28도, 평양 강계사리원 30도, 함흥 원산 33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91% 상승한 배럴당 113.2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도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1% 상승한 1841.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수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5월물 가격은 온수당 21.64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69.08원입니다. 윤주원의 과학상식 퀴즈와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기간 동안 일부 MZ세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유행한 워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방송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합성으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워케이션 수요를 겨냥한 시장의 변화가 크다고 하는데요. 숙소와 공유 오피스 연계 상품이 쏟아져 나온 데다 이제는 워케이션을 가도록 직원을 독려하는 기업들까지 속속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휴양지로 1, 2주 숙소를 잡아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파도 타기 등의 개인 취미를 즐겨도 업무상 별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MZ세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워케이션이 없는 회사는 복지가 안 좋은 회사라는 분위기마저 생겨날 거라고 합니다. 근무와 휴가를 겸한다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 북한에서는 지금도 상상하기 힘들 텐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이런 현상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윤주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2004년 데뷔 이래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는 한국의 남성 노래 그룹 SG 워너비가 2006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가사도 예쁜 노래, 네 사람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